예, 오늘 느헤미야 강의 백작기 강의 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을부터는 저희가 바빌론 포로 생활 그 이후에 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일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를 이제 살펴봤고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오늘은 4장하고 5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이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눈물 나는 그런 그 이야기. 근데 이제 마귀가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 밖에서 이 사람들 사용해서 공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또 내분이 생겨갖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그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오늘 4장 5장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외부 원수들이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뭐 각 가정도 세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세우고 또 특별히 몰락해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지도자와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아주 진하게 들어있어요. 느헤미야 여기 4장 5장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 이것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한 2500년 경에 전에 이 느헤미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4장과 5장 말씀을 가지고 외부의 적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략을 하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심한 갈등이 생기게 될 때 이거를 지도자와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그 백성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이걸 이겨내고 결국은 52일 만에 외부의 적들도 생각해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빠른 스피드로 깔끔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공을 하게 되거든요. 참으로 귀한 말씀이 오늘 이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느헤미야 이제 믿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기 나라가 완전히 이제 패망 가운데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리고 먼 나라에 가 있는 한 사람이 무려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왕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총독의 그런 임무를 받고 이제 유다 땅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 이제 앞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잠시 며칠 쉬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가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느헤미야는 외부 사람이잖아요. 그 외부 사람이 지금 총독으로 왔으니 내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성벽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고위직에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실상을 이야기하고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 하고 용기를 불어넣고 왕이 이제 자기에게 준 모든 물자 이런 내용도 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제 귀족들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플랜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흥황하고 번영하려고 이제 하면은 꼭 마귀가 나타난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라고 느헤미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성벽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150년 동안 폐허 상태로 있었어요. 무너져 내려갔고 거의 폐허 상태로 그 이거를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도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다수 거기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고 많은 적들의 반대가 이제 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건축되는 그런 과정이 4장, 5장, 6장에 이렇게 이제 쭉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거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백성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적들이 어떤 일을 하고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이 계략이 세워지고 또 실행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4장에 가서 보면 1절에서 6절에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외부의 이제 적들이 나타나서 백성을 이제 낙담시키기 위해서 조롱하는 그런 말, 이런 말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 느헤미야 맥작기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이제 다룬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7절부터 시작을 해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까지 쭉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7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족 속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무너진 것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다 함께 음모를 꾸미고 가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는데 동서남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뭐 동서남북에 누구라고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그 정황상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 북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그다음에 사마리아 군대는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이쪽에 동쪽에 넘어가면 암몬 족속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암몬 족속이 있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람들, 여기 게셈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가면 블레셋, 지금으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이 되는 거죠. 여기 가서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에 여러 개 중요한 도시가 있었는데 느헤미야 당시에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가장 강성한 그런 도시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북쪽에 사마리아 사람들, 여기 동쪽에는 암몬 족속들, 여기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서쪽에는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공이 되고 성벽이 다 건축이 되면 자기들의 이제 위협이 되니까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연합을 해서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음모를 꾸미고 예루살렘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 그 다음에 마귀의 일, 이런 걸 한번 좀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마귀 편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어느 면에서 철천지 원수예요. 여기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고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이 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 타락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해서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역사를 이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 편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상숭배하고 간음을 범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거의 다 죽게 되고 다 자기 땅을 떠나게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 중에 일부를 5만 명, 10만 명 이런 일부를 여기서 이제 데려다 놨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그럼 말 그대로 유대인들은 명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 바깥쪽에서 돌아다녀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건데 뭐 1500km, 2000km 이런 데 사람들이 흩어져 봐야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귀 입장에서 보면 여기 지금 예루살렘과 요 주변에 남아있는 요 사람들만 딱 멸절을 시키면 그러면 유대인들의 모든 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이제 완전히 방해해서 이제 실패로 이제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기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섬멸을 시켜서 완전히 멸절을 이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지금 여기 느헤미야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난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히틀러라고 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민족 편견 아니면 뭐 아리안족의 민족 우월감 이런 걸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략, 이거 펴서 600만 명 이상이 죽는 그런 일이 생겼고,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보면 사탄 마귀가 유대인들, 그 메시아를 낸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멸절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홍수까지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 이런 것들이 여기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면 그 아내를 잡아가려고 그러고 뭐 이게 쭉 계속해서 나오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결국 방해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이제 선택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내야 되거든요. 메시아를 낼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 유대인들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필요한데, 그 성경 말씀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세워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 가서 보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정말 유대인들이 없으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열두 사도도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정말 그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그 유산,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까지 전달이 돼서 저희에게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을 없애야 될 그와 같은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안전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유대인 섬멸 계획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데려다가 그래서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다. 자, 이거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느헤미야가 이걸 감지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파수를 세우고 경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고, 4장 17절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집 나르는 자들은 짐지는 자들과 더불어 각각 한 손으로는 그 일에서 일을 하며 다른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두 손 있으면 하나는 무기 잡고, 그렇죠, 하나는 삽 들고 뭐 곡괭이 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일하면서 전쟁하고 전쟁하면서 일하고, 그렇죠,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이면서 52일 동안 자기 집 앞에 있는 이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이렇게 이제 해서 52일 만에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서 정말 안 될 것 같다, 사람의 생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물론 물리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전투하고 물리적으로 나가서 일하고 하는 그런 일이에요. 이거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이걸 적용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그와 같은 전투를 하고 영적인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음모를 꾸미는 일이 있어서 처음엔 조롱했어요. 나타나서 너희가 만드는 이 성 이런 거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면 그냥 다 여우가 깔고 깔아뭉개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이런 빈약한 성벽이 될 거다. 막 조롱하고 음모를 꾸미고 또 사방에 나타나서 이 사람들 이렇게 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시작이 되니까 10절에 유다 내부에서 이제 낙담하는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유다는 이르기를 집 나른 자들이 힘이 쇠하였고 쓰레기는 아직도 많으므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런 공격이 들어오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오늘 특별히 5장은 내부에서 생겼던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낙담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이 낙담해서 손에 힘이 쫙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외부 공격이 없어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낙담이 되면 뭐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열망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어디 가서 볼 수 있냐, 민수기 13장에 이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12명의 그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가나안 땅이 정말 어떤 땅인지 우리가 가서 한번 보고 그러고 와서 이거 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모세가 아주 영어식으로 good idea,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야. 그래서 한 지파에서 하나씩 빼서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땅은 좋은데 우리 거기 가서 정복할 수 없다. 그거 뭐라 그랬어요? 그냥 백성이 그냥 낙담해갖고, 그렇죠, 기진해갖고, 이거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먹구나 살 수 있었는데 지금 광야에 갇혔는데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앞에는 다 거인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백성이 꼼짝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외부의 적들이 와서 말 그대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막 데모하고 조롱하고 막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손이 얼어붙어갖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유다 백성이 스스로 적군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적군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 저 집 나른 자들 힘이 다 쇠했고 쓰레기가 많아서 저 사람들 성벽 건축하지 못해. 이렇게 와서 계속 얘기하는데 유다가 그걸 그대로 읊는 거예요. 그대로. 예, 있는 그대로. 뭐라 그래요? 집 나른 자들이 힘이 쇠약하였고 쓰레기는 아직도 많으므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돌아왔냐? 유다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남왕국 유다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왔고 이때 돌아올 때 아시리아 쪽에서 이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 그 열두 지파 중에 저 북쪽에 있던 열 지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 누가 돌아왔냐? 유다 지파가 돌아온 거예요. 그럼 일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도 지금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적군이 얘기한 걸 그대로 읊는 거예요. 적군이 얘기하는 거를.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니, 왜 그 다수를 이루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이제 6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6장 17에서 19절. 이 유다 사람들 안에 보면 내부에서 적들하고 교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심지어 대제사장의 친척들 가운데도 외부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해갖고 인척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 어떻게 해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유다지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인척 관계,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식으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이 낙담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1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 저 북쪽에 사마리아, 오른쪽에 암몬, 저 밑에 쪽에 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 왼쪽 이쪽에는 블레셋 사람들 여기 와갖고 계속 시위하고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밖에 있는 사람이 이걸 보고는 그 소식을 갖고 와서 안에다가 전하는 거예요. 와서 너희가 어디서 떠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그냥 두려고 하지 않는다. 그거를 몇 번이나 전하냐. 여기 가서 보니까 12절에 그 대적들 곁에 거하던 유대인들이 와서 열 번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 번이나.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너희가 어디서 떠나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하든지 그 모든 곳에서부터 그들이 너희를 덮칠 거다. 예, 주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낙담에 관한 그 소식을 이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이 동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백성이 동요할 수밖에 없어요. 내부에서 그러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죠. 외부의 원수들이 매일같이 나타나서 이렇게 데모하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느헤미야가 이 식으로 해서는 성벽을 지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결국은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이제 13절에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내가 성벽 뒤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세우되 곧 내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의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서게 했다. 우리 여기 느헤미야 3장 가서 보시면은 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 위에 북쪽에서부터 쭉 한 서른 몇 가정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각자가 맡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벽을 지어야 될 그런 부분. 그렇죠? 다 지정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백성들의 이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가장 취약한 곳에 파수대를 이제 설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파수대 그냥 설치하는데 이 사람만 갖다 두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굴 가져다 놨냐? 이 사람의 가족들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데려다 놓은 거예요. 너희 살려면은 말 그대로 너희 가족과 너가 살려고 하면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까지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벽도 쌓고 그 다음에 파수도 보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14절에 이제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펴본 뒤에 일어나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워야 한다. 주님만 바라보고 너희 가족들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이 싸움에서 싸우고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격려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15절에 그 일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의 원수들이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헛사로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벽으로 돌아와 각각 자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일단 원수들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알려지니까 뒤로 이제 물러나게 이제 되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뭐 파수꾼 세우고 가족들 갖다 놓고 이걸도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16절에 드디어 이제 최종 방안을 이제 내놓는 거예요. 16절 그때부터 내 종들의 절반은 그 일에서 일하였고 그들의 다른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잡았으며 치리자들은 유다의 온 집 뒤에 있었고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집 나르는 자들은 짐지는 자들과 더불어 각각 한 손으로는 그 일에서 일을 하며 다른 손에는 병기를 잡았으니 건축자들이 각각 자기 옆에 칼을 찬 채 그렇게 건축하였고 나팔 부는 자는 내 옆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결국은 자기 종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은 이제 둘로 이제 나누고 성벽 공사하게 하고 무기 들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성벽 공사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한 손에 무기 들고 그렇죠? 한 손에 일하는 도구 들고 이렇게 해서 쉴 새가 없이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나팔수가 느헤미야 옆에 이제 붙어 있었다. 그 밑에 이제 가서 보면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19절에 그 일은 크고 광대하여 우리가 성벽 위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예루살렘과 성벽이 크니까 그렇죠. 다 떨어져 있으니까 위기가 어디에서 발생하게 되면 나팔을 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나팔 부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옆에 이제 붙어 있어서 언제라도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나팔을 불어서 그래서 위기를 알려주고 이 사람들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장면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19절에서 20절에 또다시 이제 격려하는 거죠.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 일은 크고 광대하여 우리가 성벽 위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기로 모여서 우리에게 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리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백성들 계속 이제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 그럴까, 새마을 운동 좀 비슷한 것 같아요.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일에서 수고하였는데 그들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창을 잡았고 마찬가지로 바로 그때 내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각 사람은 자기 종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였으니 이것이 그들이 밤에는 우리를 위해 보초를 서게 하고 낮에는 수고하게 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주민들도 밤에 와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참 여기 느헤미야 여기 4장을 읽을 때 참으로 감사한 거는 23절이에요. 23절. 이처럼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 서는 사람들이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각 사람이 빨려고 옷을 벗는 경우 외에는 옷을 벗지 않았다. 뭐 지금식에 이제 군대로 이야기하면 그냥 뭐 워커 이런 거 다 하고 완전 군장하고 그우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 근데 누구까지 포함했냐? 느헤미야까지 포함해서 나는 총독이니까 나는 빠지고 그렇죠? 내 가족은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 자신까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옷을 빨아야 되잖아요. 이거 빠는 거 외에는 한 번도 옷을 벗지 않고 얼마나 덥고 어려웠겠어요. 뭐 날씨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한여름이고 그랬으면 예루살렘 굉장히 뜨겁거든요. 굉장히 뜨거워요. 6월, 7월 이렇게 될 때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총독과 그 지도자와 그 다음에 온 백성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말 그대로 느헤미야가 본을 보이는 그런 일,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이 이제 건축이 될 수 있었던 거다. 자, 그래서 어쨌든 52일 만에 이제 성벽이 건축이 되는데 일단 그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조금 이제 요약을 해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52일 만에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백성과 그 다음에 지도자 둘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6절에 일할 생각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9절 가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가서 보면은 파수를 보면서 경계하려고 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20절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귀를 쫑긋 기울여서 위기를 파악하고 그리고 대처하려고 하는 귀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백성 편에서는 모든 거 다 동원한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동원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믿음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이거 불가능했거든요. 느헤미야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외부에서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타나서 결국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여기 이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자, 외부의 적들이 공격을 하는데 다 실패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니까 결국은 마귀가 그냥 두지 않지요.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부를 공략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번 내부 공략하는 그 전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이기심은 나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자기 생각만 하면 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면 진다. 싸움에서 반드시 진다는 거예요. 그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뭐 정의를 여러 가지로 이제 내릴 수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기심입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게 움직여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기심이에요. 또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손해봐도 된다, 다른 사람들 착취해도 된다, 다른 사람들 어렵게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이기심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생각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번에 이기심을 가지고 여기 성벽을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에서 이제 공략하는 그런 내용, 이렇게 될 때 지도자와 백성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거를 헤쳐나가는가, 이런 내용이 여기 또 5장에 정말 아름답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이런 거 이제 읽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이런 걸 기록해 놓으셨구나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냐. 백성 가운데 커다란 부르짖음이 생겼어요. 1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자기들의 형제 유대인들을 향해 크게 부르짖었어요. 이는 몇 사람이 이르기를 우리와 우리 딸들이 많은즉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곡식을 취해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한 부류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땅이 없는 부류예요. 땅이 없어요. 근데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부류가 하나 나타나서 부르짖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땅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 잡히고 기근으로 인해 곡식을 좀 사야 되겠다. 두 번째 종류는 땅도 있고 뭐 포도원도 있고 모두 있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담보를 잡히고 보증을 이렇게 해서 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한 아마 기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돼서 곡식이 이제 재배가 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거라도 갖다 맡기고 그러고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 두 번째 부류가 이제 나타나게 돼 있고, 또 세 번째 부류는 또 몇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왕의 세금을 바치려고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맡기고 돈을 빌렸다. 이 사람들도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건 페르시아의 왕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이 뭐 세금을 내면 지방에 쓸 수 있도록 얼마를 주고 뭐 중앙정부가 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세금을 내면은 몽땅을 다 중앙정부가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토지세도 있고 뭐도 있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결국 돈을 빌려서 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류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절에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들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과 같거늘 보라, 우리가 우리 딸들을 속박하여 종이 되게,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우리 딸들 중에 몇 사람이 벌써 속박되었으나 이미 팔려가서 종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들을 속량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 속량이라는 말도 영어로는 redeem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간 거를 사람 같은 경우는 속량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뭐 물건 같으면 물은다고 얘기해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redeem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는 사람을 물은다고 할 수 없으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고, 물건은 물은다고 했고, 그렇죠?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redeem, redemption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속량한다, 물은다, 구속한다. 자, 이렇게 돼서 백성들 가운데 지금 막 외부의 적들이 성벽을 짓지 못하게 막 그냥 공략을 하고 내부에서 막 낙심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이거 지으려고, 그렇죠? 반은 밤에 파수 보고 뭐 이렇게 하고 무기 잡고 도구 들고 막 지금 뛰고 있는데 내부에서 이런 지금 분란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내부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근데 심지어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까지 나선 거예요. 5장 1절에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까지 나서서,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남자들만 나서서 무슨 일을 하지 이렇게 부인들까지 나서 갖고 죽겠다 그러고 못 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남편과 아내까지 다 동원이 돼갖고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커다랗게 이제 외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서 기근도 닥쳤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하다가 많이 돌아왔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구도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 인플레이션도 이제 커지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누가 있는 거냐? 같은 유대인인데 뭐 치리자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기 동포들을 상대로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많은 이자를 받아서, 그래서 동포들의 그 아픔에 참여하지 않는 이와 같은 유대인 귀족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실 레위기 25장 39절 40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은 동포들에게는 과도한 그런 그 이자를 받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부의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땅이 없는 사람, 땅도 아예 없는 사람, 이제 땅이 있는데 전당 잡혀야 되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많은 돈을 빌린 사람, 그 다음에 이들을 착취해갖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유대인들. 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돈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 성경이 돈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세 오경에도 가서 보고 하면 돈 구워주는 거, 이자 받는 거 등등 하나님이 그걸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도 이렇게 보증금을 받거나 뭐 보증 물건을 받으면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할 때 이럴 때도 항상 인정을 가지고 긍휼 여기는 그런 심정으로 돈을 빌려줘야 된다. 유대인들 가운데 돈이 없으면은 자기도 몸을 팔고, 그렇죠? 종으로 팔려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가족들도 종으로 이렇게 팔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일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제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사람을 사는 그런 사람, 돈이 있으니까 사람을 살 거 아니에요. 자기 동포를 종으로 다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의 경우에도 정말 긍휼을 베푸는 그런 심정으로, 얼마나 오죽하면 자기 몸을 팔겠는가, 오죽하면 자기 자식들을 팔겠는가,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동포들을 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신정정치 하에서 이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에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했다가도 종로로 타러가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그런 그 제도를,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영구히 자기 같은 동포에게 종이 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천주교회나 또 이런 데서 희년을 만들어서 뭘 또 나눠줘야 된다고. 이건 지금 이 시대엔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모두가 지금 다 자기 돈 내고 땅 사갖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50년 있다가 다 땅 도로 돌려주라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예, 그래서 그건 안 맞는 이야기고, 예, 신정정치 시대에 과거의 그 이스라엘 율법하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 모든 사람을 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 희년의 정신이 뭐냐,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그 과거에 3000년 전에 일이나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착취하는 그 일,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있고 권력을 가지면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결국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거, 그걸 들으시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 대언, 그 대언 가운데 일정 부분이 다 부자들, 착취하는 자들, 남 압제하는 자들, 이들에 대한 그런 경고로, 그런 말씀으로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든지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율법을 이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신다는 그런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사태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또 남미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이게 그런 문제. 남미 같으면은 정말 잘 사는 사람 2, 3%, 그렇죠? 중산층이라는 게 한 5%, 10%, 이거 빼고 나머지는 극심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극심하게 못 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선정선동에 넘어가서 다 공짜로 나눠주고 저 사람들과 뺏어서 나눠준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90%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 이 교회나 이런 데가 이런 일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나라든 본인이 가난하다 그러고 착취 당한다고 하는 사람이 50%는 되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든. 이런 나라에 가서 이 파퓰리즘을 가지고 저 사람들과 다 뺏어다가 우리가 나눠주겠다 하면 그냥 고정표 50%는 그냥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투표를 통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걸려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벗어나려고 하면 정말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뭐 가졌다고 한 그런 사람들, 특히 교회 이런 데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정으로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생겨나야, 그래야 이 파퓰리즘, 이 인기 영합주의에서 벗어나고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그런 문제다.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일반 대중에게 이게 가서 그냥 먹히고 하는 거, 이건 뭐 식은 죽 먹게 어느 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 사회정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성벽을 짓습니다. 밖에 원수들이 와서 그냥 계속 데모해요. 그렇죠? 이거 참 어렵잖아요. 이거 어려워요. 그냥 새벽부터 별 뜰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일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돌아가면서 파수 보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내부에서는 지금 부인들까지 다 동원이 돼갖고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 사냐? 외부 적들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동포, 착취하는 저 동포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부르짖음이 생기니까 결국은 느헤미야가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벽을 짓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여기 6절에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그때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치리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귀족들하고 치리자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누가 문제 일으켜? 돈 가진 사람, 많이 배웠다고 한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에게서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큰 집회를 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느헤미야가 백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기 혼자 내가 총독이니까 이제부터 너희들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해보자. 그렇죠? 그 내용이 아주 뭐라 그럴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돼 있고,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유다 땅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지만 이게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하니 이게 살펴보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 이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이제 보는 건데, 첫 번째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노할 줄 아는 사람도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왜? 옳지 않은 걸 보면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4.19 의거 일으키고 한 그런 학생들 보고, 그렇죠?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분노할 줄,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렇게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구나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데, 그렇죠? 외부의 적들이 사방에 다 깔려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일을 계속 지속하는 거,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분노, 분노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의로운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쪽으로 가면 분노할 줄 알아야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이게 정치인이든 교회 목사든 교회 뭐 이끌고 나가는 리더든,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기억을 해야 되냐, 내가 이런 거 얘기하면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이야기하면 내가 안전할까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 뭐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뭐예요? 다 이거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다음번에 국회의원이 될까 안 될까, 나 또 할 수 있을까 안 될까, 이거 갖고 자꾸 판단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고 이 일이 옳은가 그른가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이 일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로 판단해야지, 이 일을 하면 내가 안전할까, 이 일을 하면 내게 이득이 있을까 없을까를 자꾸 판단하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돌판 두 개를 깎아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냥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하잖아요. 옳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두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리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이게 적어주신 게 그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 돌판을 내던져서, 그래서 돌판을 깨뜨리는 그런 일, 그런 분노하는 일. 우리 요한복음이라든지 사복음서에 들어오면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이나 성전을 막 지나다니고, 그렇죠, 통과해 다니고, 그 안에서 그냥 짐승을 가져와서 말 그대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꾸짖으시고 이 사람들 책망하시고 내쫓는 그런 거, 그 의분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늘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화를 내도 저녁 때에는 풀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종류의 화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옳지 않은 거,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아니라고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 목사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유튜브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뭘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조우석 씨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목사들, 당신들 다 썩었다. 이게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목사들 다 썩었다. 다 썩었다. 그렇게 해서 15분짜리 나오더라고. 뭐 구구절절 들으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아주 섬뜩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당신들 천당 간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천당 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끝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진짜 당신들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사람들이냐. 지금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한마디 찍소리도 안 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예배 드리지 않고, 30% 이번에 허락해 준다니까 너무 황공하다 그러고 감사하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목사들이. 더구나 큰 교회 목사들이. 당신들 천국 갈지 안 갈지 한번 좀 확인 좀 해보라고. 그렇게 그런 식의 그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조우석 씨 그 평론가가. 그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교회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옳고 그른 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옳고 그른 거.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분노를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백성을 이제 소집을 하죠. 그렇죠? 이거를 자기 개인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성벽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독려하고 하는 내용이 7절부터 이제 11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에게서 이자를 취한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너희 형제 아니야. 형제. 형제끼리 이렇게 돈을 이렇게 착취를 하고 저 사람들 못 살게 굴면 되느냐. 세 번, 네 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도 느헤미야 자신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에게서 이자 취하고 형제를 착취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왜 이런 일이 또 생겼는가 그것도 좀 보셔야 돼요. 원래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또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뭘 배워 갖고 왔냐? 상인이 돼서 온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장사하는 걸 하니까 돈을 많이 버는구나. 메소포타미아 이쪽으로 상인들이 그냥 오고 가면서 동서 이쪽으로 오고 가면서 말 그대로 뭐 비단길 이런 게 있어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버는 걸 본 거예요. 아, 돈을 빌려주고 이러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구나. 이걸 다 지금 배워갖고 와서는 그걸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형제에게 악한 일을 범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직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8절에 우리는 우리 힘을 다해 이교도들에게 팔린 우리 유대인 형제들을 속량했다. 유대인들이 팔려나갔단 말이에요. 외부 사람들에게 총독이 돈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다 사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풀어주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동포를 돈을 받고, 그렇죠, 돈을 주고 그러고선 동포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느냐.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있던 사람들 빼냈잖아요. 그게 구속에 리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또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 거 하나님이 끄집어냈잖아요. 이것도 속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속량을 해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속량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지금 같이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동포를 그렇게 속박하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야기 하느냐. 9절에 너희가 행하는 바가 좋지 못하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은 우리의 원수 이교도들이 모욕하므로 너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서로 사고 팔어? 그렇죠? 예. 막 이자를 많이 받어? 거기다가 돈 없으면 그냥 아들, 딸들도 갖다 팔어? 이거는 우리 이교도들도 안 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니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교도들에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나쁜 간증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교회 가니까 너무 형편없더라. 하여튼 교회 주변에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안 된다더라. 이게 곤란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도시에 성벽을 지으면서 동족을 노예로 만들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걸어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으니까 자기 옆에 있는 동족을 그 돈을 주고 사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면서 5장 15절에도 그러나 내 앞에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어 은 40세겔 외에도 그들에게서 빵과 포도즙을 취하였고 또 참으로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지배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같이 행하지 않았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초점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서서 회개보고 하는 날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내가 돈이 많이 있어요. 동족이 어려움을 겪어요. 이자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의 삶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 믿음의 삶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 마주보고 서야 될 날이 있다는 거,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만날 것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4절부터 또 10절부터 11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마찬가지로 돈과 곡식을 그들에게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금 내라 그러고 세금 착복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자 받는 일 하지 말자. 청하건대 이날에 그들의 땅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과 또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하는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기름의 100분의 1.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취한 거에 100분의 1이니까 1%잖아요. 아마 월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월세. 이렇게 되면 1년이면 12%를 받는 거예요. 1년에 12%. 돈이 하나도 없는데 12%를 내라고 하면 그 얼마나 많은 걸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거 그대로 돌려주고 지금까지 취했던 이자도 다 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12절에 우리가 그것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겠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내 무릎을 흔들며 무릎을 막 흔든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그러면서 이 약속을 행하지 않은 모든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의 집과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를 흔들어 버리실 것이요 그가 이와 같이 흔들어 버림을 받고 빈손이 되리라매 온 회중이 아멘하고 주를 찬송하고 백성이 이 약속대로 행했다. 이렇게 해서 시청과 교육까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메시지까지 다 이렇게 해서 백성을 설득하는 이런 결국은 백성이 들어보니까 이렇게 안 하고는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그러니까 백성의 귀족들과 치리자들이 동의하고 그래서 백성이 아멘하고 주를 찬양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9절 이렇게 이 느헤미야가 말로 했지만 이 말이 먹힌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먹혔을까? 14절에서 19절 느헤미야가 그 당시 어떤 총독도 하지 않았던 그런 큰 본보기를 보였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바다에 커다란 등대가 있잖아요. 바다에 커다란 등대가 커다랗게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냥 묵묵히 그냥 빛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파되거나 하면 그냥 그 빛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리를 내서 내가 뭐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묵묵하게 본보기에 그런 빛을 비추면은 사람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현시대 정치인들 또 교회 지도자들 이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큰 소리만 내고 뭐 하는데 실제로 본보기를 보이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14절에 내가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첫 임기 12년 동안 했어요. 12년.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2차 이제 그 임기를 받아갔고 근데 어쨌든 그 12년 동안에 총독으로서 자기의 특권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왕의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않았다. 총독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몫이 있잖아요.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당신 아주 권위주의 시대였어요. 총독증 되면은 뭐 말 그대로 왕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왕 노릇 한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 하지 않았다는 거 전혀. 그렇죠? 예, 사적인 이익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렇죠?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모두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고의 부하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않았고 세금을 취하지 않았고 그렇죠? 자기 비용으로 모든 걸 감당을 했다. 15절 가서 보니까 그 전에 총독들이 있었는데 그 총독들은 세금도 내라 그러고 그렇죠? 착취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전혀 없다. 저와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거기 뭐라 그랬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럼 어떻게 사례비를 받고 그거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로막힐까 봐 어떻게 해요? 일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사례비를 받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본보기가 되는 그런 일을 해야 그래야 성도들이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바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리더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죠? 세례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혹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혀질까 봐 바울이 나는 절대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균형 그거는 뭐냐 백성의 편에서 성도들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 편에서 목사 편에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 편에서 저 사람들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냐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희생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특권 다 누릴 수 있지만 하나도 바울이 그렇지 사례비 받고 다 할 수 있었지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희생하는 리더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15절 가서 보면 착취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16절 참 좋은 거예요. 참으로 또한 이 정병 일을 계속하여 우리가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들도 거기로 모여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보러만 나가서 성벽 건축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느헤미야의 모든 종들이 다 나가서 건축하는 데 참여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참 귀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목사는 다 빠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하든 뭘 하든 목사 다 같이 부담을 지고 다 같이 그렇게 해야지 목사니까 빠지고 지도자니까 빠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벽 건축하는 일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에 18절에는 내가 내 것도 공유를 했다. 1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유대인들과 치리자들 중에서 150명이 있고 또 그 밑에 가면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면 200명, 300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내 집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먹였다는 거예요. 총독이 받는 봉급이 있고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 이 사람들 먹이는 그런 일까지 내가 해가면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다. 디모데 전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목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이 나와 있어요. 그 감독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 뭐예요? 집을 개방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집을 개방을 하고 그래서 남을 잘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해야 목사의 자격이 있는 거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이 19절에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아유 이건 뭐하러 붙였냐 지금 그걸 보시면 안 되고 느헤미야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일을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지 다른 것은 제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리더십이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리더들이 많이 나오고 킹제임 성경을 쓰는 이런 그 진영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에서 좋은 리더들, 목사들이 나와야 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지도자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걸 늘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거다. 여기 믿는 사람들 안에 지금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문제가 생기면 용기 있게 문제를 직면해야지 이거를 두루뭉술해서 자꾸 넘기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냥 직접 나와서 문제 다 이야기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무시하고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슬금슬 넘어가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거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정말 풀기 위해서는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신실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남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나를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철두철미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백성을 설득하고 성도들을 설득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푸는 거 교회 안에서 문제를 푸는 거는 지적인 훈련이 아니고 영적인 훈련이다. 지적인 훈련이 아니고 영적인 훈련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바울처럼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다 끝냈어요. 외부의 적들이 공격하고 내부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일이 이제 중단이 됐지만 결국 이걸 다 해결하고 52일 만에 드디어 이제 성벽을 이제 완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귀가 다음번에 이제 타겟으로 이제 누구를 이제 공략을 해야 되겠어요? 지도자를 공략하겠죠. 백성 공략하는 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지도자를 공략하는가, 쓰러뜨리려고 이런 거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